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 이번 주 계속되는 우리 성령 하느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이제 더욱 구체화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내주실 성령 하느님의 중요한 점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단어 우리 많이 쓰죠. 또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도 있어요. 특히 어디서 많이 씁니까? 대학교들 가시면 이념들, 모토들 여기에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진리의 영은 아무런 열매도 맺질 못할 중립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을 그저 잔뜩 쌓아놓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전생애를 거기에 걸어두신 그 진리이고 그래서 인간 삶 전체가 달려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러한 진리의 영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가 오해와 교만을 갖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또 이를 위해 필요한 용기,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은 자기 자신을 실제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 반대는 뭐죠? 예, 주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것이죠.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또 사랑의 약속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에요. 이러한 대단하신 진리의 영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 안에 머무르는 길을 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죠. 진리 안에 머문다는 것은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잡다한 것들을 줄이고 버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만의 것을 내 안에 잔뜩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자꾸만 버리고 또 버려야 합니다. 우리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호흡 잘 유지하기 위해서 숨을 가장 가득 들이쉬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숨을 다 내쉬는 것입니다. 더 크게 되려면 기꺼이 작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숨, 그분의 숨인 성령을 정말 깊이 들이마셔야 합니다. 하느님의 숨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우리 안에 있는 숨을 최대한 내쉬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이마실 하느님의 숨, 성령은 창조의 숨이고 생명의 숨이고 진리의 숨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느님의 숨을 가득 받아 하느님의 말을 하고 하느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은 우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맞이하기 위해 크게 기도 안에서 호흡하는 또 내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1분 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기도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이 원활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아마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건강하다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호흡하는 것이 불편하다거나 이상이 있다면 건강이 나쁘다는 신호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기도가 호흡과 같다는 것은 신앙인이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호흡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듯이 기도를 통해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힘을 얻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잘 안 된다든지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먼저 신앙적으로 병든 곳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도서출판 여백에서 펴낸 최인호 작가의 책 인생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부분 발췌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62년 전이었던 1950년 7월, 우리 가족은 출애굽을 단행했다. 모세였던 엄마의 지휘 아래 큰 누이를 비롯한 여섯 가족들은 숨어 지내고 있던 아버지를 찾아서 청계산을 향해 출발했다. 그때 나는 5살의 어린이. 불과 며칠 동안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떠난 출애굽기와 같은 40년의 고난과 맞먹을 수 있는 그런 숨막히는 탈출 과정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룻베르구의 한강을 건넌 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펼쳐 물을 가른 모세의 기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인이 피난 가구 없는 빈 집에서 엄마는 우리들을 위해 밥을 짓고 모기장을 쳤다. 밤새도록 쌕쌕이 소리가 나고 멀고 가까운 곳에서 쿵쿵 폭발음이 나도 나는 내일이면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마루를 구르며 세상 모르고 잤다. 다음 날 일찍 아버지를 향해 길을 떠났다. 아, 그 무덥던 긴 여름날. 햇살은 눈부셨고 길은 가도 가도 끝없이 옥양목의 빨래처럼 펼쳐져 있었다. 더위를 먹어 비는 남산만큼 튀어나왔고 머리에는 헌데가 나서 견딜 수 없이 아팠지만 아빠를 만날 수 있는데 더위쯤 대수랴. 나는 기억하고 있다. 법조인의 신분을 숨기고 전란의 비에 미리 피난 와서 수염을 기르고 밀짚 모자를 쓴 농군 모습의 아빠가 성황당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미친 듯이 뛰어나와 맞아주던 모습을. 그렇게 우리 가족의 출애굽은 끝이 났고 그해 여름 한철을 청계산 계곡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다. 요즘 나의 화두는 바로 이 5살 때의 기억이다. 나는 그때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 하나로 무더위와 부스럼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 전쟁의 공포도 없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다. 고개 하나 넘으면 아빠가 있다는 말 한마디만이 생명이요, 힘이요, 구원이었다. 나는 물론 알고 있다. 내 인생의 고갯길 저 너머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영혼의 하느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67의 어른인 나는 5살의 어릴 때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통과 불안과 미혹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 67의 나는 훨씬 지혜롭고 똑똑해졌을지는 모르지만 5살 철부지였던 그때의 나보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게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주님, 워즈워스의 무지개처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머물기를 비오니. 주님, 워즈워스의 무지개처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머물기를 빕니다. 주님, 저를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단순하고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1에 준비합니다. 진노의 날이라는 뜻이죠. 혹은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모습이 음악으로 표현됩니다. 비엔나 스타스 오페른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작곡의 레퀴엠에 있는 DS1의 심판의 날 또는 진노의 날이라는 제목 감상해 보셨습니다. 성인들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저희들도 라는 내용입니다. 합창단과 솔리스트 캠브리지 왕립대학 합창단 성마틴 아카데미 연주입니다.
사랑의 생평한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란 한국 성인 중 절반 이상이 유년기 종교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 센터는 4월 23일 2024년 24개 국가 조사를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교 유입 및 이탈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개신교 가정에서 자란 한국 성인은 31%로 이중 절반이 넘는 16%가 개신교를 이탈했으며 가톨릭 유년기 신자였던 7% 중 4%가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 스웨덴, 영국, 독일 등과 함께 개신교 이탈자가 새로 유입되는 사람보다 많은 국가였습니다. 더불어 한국 성인 전체 응답자의 50%는 유년기 시절 종교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년기 종교가 있었음에도 현재 어떠한 신앙도 없다고 답한 이는 31%에 이릅니다. 국내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개신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 2030 청년 중 64%가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41%는 실제 교회를 떠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5에 따르면 2030 청년 신자는 2015년 28.8%에서 2025년 23.2%로 5% 이상 줄었습니다. 10대 이하 청소년 수도 2015년 10.7%에서 6.2%로 4.5% 급감했습니다. 성소자 수는 10년 전보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요 요인으로 종교의 효능감이 언급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서도 청년들이 교회를 등지는 이유로 설교에 공감이 되지 않는다 59%, 권위주의적 분위기 48% 등이 주요 이탈 사유로 꼽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발표된 텍스페이의 유니언 코리아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집권연합의 소수 정당인 액트당과 뉴질랜드 제1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을 포함한 현 집권연합 블록은 여전히 국회 과반을 유지하며 재집권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노동당은 31.9%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이전보다 1.5% 하락했습니다. 집권 국민당은 30%로 소폭 상승한 반면 뉴질랜드 제1당은 11.7%로 마이너스 1.9%, 액트당은 6.5%로 마이너스 2.5%로 지지율이 꺾였습니다. 녹색당은 9.7%, 마오리당은 4.1%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집권연합은 총 62석을 확보해 야권블록 58석을 앞섭니다. 한편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도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21.5%를 기록하며 노동당의 크리스 히킨스 대표 19%를 제치고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7일까지 실시됐습니다. 뉴질랜드 경제가 공식적인 경기 침체는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1년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웨스트팩은 높은 금리와 생활비 부담, 글로벌 경기 둔화가 소비와 투자 심리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소비 위축으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으며 가계 역시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고 주택시장 회복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수출 부문 역시 중국 경기 둔화와 국제 수요 약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중앙은행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금리나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이후에는 경제 상황이 점차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웨스트팩은 뉴질랜드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겠지만 당분간은 변동성이 큰 시기를 지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질랜드 아파트 시장에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현상이 강해지면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지만 구매 수요는 충분하지 않아 판매자들이 가격을 낮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판매자는 기대 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금리와 경제 불확실성이 구매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신규 아파트 공급까지 늘어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거래 성사까지 걸리는 시간도 예전보다 길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임대 수익성 악화와 유지비 증가로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아진 만큼 협상력이 커진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시장 회복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혹스베이 지역 농가들이 글로벌 식품 기업 맥케인의 인수 제안을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맥케인은 냉동 감자 제품 공급 확대를 위해 현지 사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재배업체들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농민들은 대기업 중심 구조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가격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지역 농업의 독립성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농업 부분은 비료와 연료 가격 상승, 극단적 기후 현상 등으로 생산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일부 농민들은 대기업 계약 재배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일 수도 있지만 장기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배업체들은 생산 비용 증가와 기후 문제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혹스베이 농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실제로 받지 못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세입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투자자나 사업자는 실제 현금 수입이 없어도 회계상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투자 분야에서 영향을 받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세부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경기 침체기에는 사업운용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납세 체계를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해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제의 공정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관계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 중인 연료 배급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소매업계와 운송업계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상상황 발생 시 연료 공급 체계를 더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현재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실제 위기 상황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당은 이번 개편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와 공정성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운송업계는 자연재해나 공급 차질 사항에서 빠른 대응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매업계 역시 현장 혼란을 줄이고 필수 물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송업계는 물류 안정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소매업계 역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뉴질랜드 관광업계가 호주와의 항공편 축소로 인해 성수기 막판 예약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가 운항 편수를 줄이면서 호주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관광업계는 특히 즉흥적으로 여행을 결정하는 단기 예약 수요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주는 뉴질랜드 관광산업의 핵심 시장 가운데 하나로 업계는 항공 공급 감소가 지역 관광업체와 숙박업계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지방 관광지는 국제선 연결 감소에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평가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항공편 축소가 장기화될 경우 관광 회복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항공 연결성이 관광 회복의 핵심 요소라며 정부와 항공사들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오전 한때 구름이 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안명 아나운서 한우성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만나는 신앙체험 수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나의 신앙체험 안녕하세요. 지승신입니다.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랑한 사람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단지 뭐 성격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뭐 상황이 어려워져도 쉽게 포기하지도 않고 뭔가 주위를 신나게 만드는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희망이란 뭔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늘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자꾸 마음이 가라앉고 위축되고 그러는데요. 쉽진 않겠지만 내 태도를 좀 바꿔서 명랑한 사람이 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규선의 노래 무엇을 먹을까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의 나의 신앙체험 오늘은요. 가톨릭 평화신문에서 공모한 제3회 신앙체험 수기에서 가작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의정부교구 광적본당의 김지영 요세피나 자매의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함께 하시죠. 8년 전 나는 양주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두 살배기 어린 아들과 함께 작은 마을에서 산다는 건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었죠. 그곳은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아서 유일하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라곤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 직원뿐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웠던 나는 서울에 있는 친언니네 집에 자주 놀러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언니네 집에 가려고 길을 나서면서 광적성당이라고 적힌 작은 팻말을 보았습니다. 그래, 다음에 저곳을 찾아가 보자. 바로 다음 날 아이를 데리고 팻말이 가리키는 오솔길을 따라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입구에서 올려다본 성당은 너무도 예뻤습니다. 됐어. 우리가 마음 편하게 놀 수 있는 곳을 찾았어. 아들아, 우리 내일부터 간식 사서 여기로 놀러오자. 아이는 들뜬 엄마를 보고 덩달아 좋아했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우린 간식을 들고 성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람을 별로 마주치지 못했지만 혹시나 오늘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싶어 날마다 성당에 갔습니다. 그해 12월 31일 저녁 우리 가족은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교회로 가는 길에 성당 팻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운전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저리로 가면 안 될까?
어디? 성당?
응, 괜찮아?
그러지 뭐. 친구한테 확실히 가겠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런데 오늘 하려나?
교회도 하는데 성당도 하지 않을까? 성당 건물 전체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어깨에 띠를 두른 분들이 우리를 보더니 유아방으로 안내해 줬죠. 유아방의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보는 성전은 무척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미사 광경이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하얀 옷을 입고 신부님 앞에 선 아이들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 아이들만큼 자랐을 때 저렇게 신부님 옆에 있게 해주세요. 그것은 나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날 성당에서 만난 몇몇 분들이 우리 부부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평일 오전 미사를 함께 드리자고 권해주셨습니다. 나는 평일 미사에 참례하기 시작했고 인사를 나누며 지내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이곳에 이사 오면서부터 그리도 원했던 일입니다. 한 자매님은 나에게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책과 묵주를 선물했습니다. 당신도 영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이 책을 보면 기도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6개월의 교리를 마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또 6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초등부 교사를 하라는 본당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걱정도 고민도 없이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죠. 언젠가 신부님이 강론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불응. 바로 대답하지 말라는 뜻이죠. 대답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대답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뭘 믿고 그렇게 바로 주일학교 교사가 됐는지 지금 생각하면 무모한 일입니다. 초등부 교사 생활은 즐거웠지만 어린아이의 육아와 병행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그 시기에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쉬는 게 전부였는데 남편이 쉬는 날에도 함께 있지 못하고 성당에 회합을 하러 가야 했죠.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미안하던 차에 둘째 아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핑계로 초등부 교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미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싫었습니다. 이번 주만 빠지면 안 되나? 아, 몸이 너무 힘드네. 오늘은 도저히 못 가겠어. 이렇게 점점 성당과, 아니, 예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걱정이 된 분들이 전화를 했지만 그마저도 받기가 싫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조금씩 냉담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성당에 가지 않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마저 편했던 건 아닙니다. 어딘가 늘 불안하고 뭘 해도 별로 즐겁지 않았습니다. 성당에 가고 싶은 마음과 귀찮은 마음이 반반이었죠. 용기가 나지 않았던 나는 스스로를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나를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걱정 어린 전화도 뜸해질 무렵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대모님이었습니다.
요세피나, 잘 지냈어?
네, 안녕하세요.
판공성사 때가 돼서 전화했어. 요세피나, 다른 건 몰라도 판공성사는 꼭 해야 돼. 응? 내 말 듣고 있어?
아, 네, 듣고 있어요. 아, 그런데 제가...
그래, 알아. 다시 나오는 게 쉽지 않지? 그래서 전화한 거야. 아휴, 만나서 얘기해야 하는데 내가 일을 뺄 수가 없어서. 아는 자매님한테 부탁해놨어. 내일 요세피나 집에 데리러 갈게. 애기랑 같이 나와. 자기 지금 홀몸도 아닌데 성당까지 걸어다니기도 힘들잖아.
저, 대모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거야.
아침 미사가 있는 날이면 대모님의 부탁을 받은 자매님이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셨습니다. 매번 그 시간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매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쉽지 않을 거야. 또 올게.
나를 데리러 오신 분을 그냥 돌려보내자니 너무 죄송했지만 성당으로 가는 것보단 그 편이 더 쉬웠습니다. 우리 본당은 월, 수, 금에 오전 미사가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수요일에 가자. 수요일에는 금요일에 가자. 금요일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가자. 자매님은 실망하지 않고 묵묵히 나를 기다려주었습니다. 그 인내와 미소 덕분에 나는 조금씩 용기가 났습니다. 드디어 자매님의 차를 얻어 타고 성당에 가던 날, 어찌나 떨리던지 성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는 심장이 너무도 쿵쾅거려서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나를 보고 자매님은 손을 꼭 붙잡아주며 고해서 앞까지 같이 가주었습니다. 드디어 두려운 마음으로 성사를 드렸습니다. 고해서 창문 너머로 신부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매님께서는 그동안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신부님의 말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다시 뵙게 된 성당 어른들도 나를 반가워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어느 한 분도 그동안 왜 안 왔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왔다며 나를 토닥여 주었죠. 마음 편히 성당에 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내가 마음을 여니 그 다음은 남편 차례였죠. 남편도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부부는 다시 자연스럽게 미사를 드리고 견진성사도 받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교리 수업을 들으면서도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reaching for. Even in my sorrows, I could feel the sound of His voice. Along the way that we walk on, yearning, longing, as in a dream. So it is with this day, up and seeing face to face. In God, let us partake of our little love together.
드디어 둘째를 낳으러 병원에 가는 날, 여섯 살 된 아들은 시댁에 맡겨야 했습니다.
우리 아들,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엄마, 병원에서 동생 낳고 바로 데리러 올게. 응?
응, 엄마 힘내. 아기 얼른 보고 싶다.
우린 곧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며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들을 까맣게 알지 못한 채 말이죠. 둘째는 순산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세상에 나와준 둘째를 보며 우리 부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출산을 마치고 나는 잠시 잠이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서두르십시오. 어서요.
남편은 어머님 댁에 있는 큰애를 데리러 갈 채비를 하다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나간 듯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잠시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남편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영이가... 많이 안 좋아요. 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나를 깨웠지만 도저히 잠에서 깰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잠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흐릿하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그래. 나 여기 있어. 지영아, 걱정하지 말고 수술 받고 나와. 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알았지?
그제야 내가 수술실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느낄 순 있었습니다. 조금씩 의식을 잃어갈 즈음 옆에 있던 간호사가 거의 울부짖는 소리로 나를 깨웠습니다.
환자분 일어나요. 지금 눈 감으면 안 된다고요. 제발 눈 뜨라고요.
하지만 나는 정신을 차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아기 보러 가야죠. 아기 낳고 그냥 왔다면서. 아기 보러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얼른 눈 좀 떠요.
아기라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큰애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댁에 맡길 때 입혀서 보낸 노란색 티셔츠가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저 우리 아들 보러 가야 돼요.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이가 저 기다려요. 제발요. 눈을 떴을 때 남편과 의사 선생님이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말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나 많이 안 좋아?
어? 지영아, 여기 중환자실이야.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같이 있지 못해. 그래도 걱정하지 마.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안심이라도 한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에서 깨니 이번엔 친정 식구들이 와서 나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옆엔 초췌한 얼굴의 남편이 있었죠. 중환자실에서 3일이 지난 후부터는 조금씩 정신이 들었고 하루에 두 번 있는 면회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죠. 시간이 되어 문이 열리면 항상 맨 앞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내 쪽으로 다가오는 남편의 모습이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다행히도 경과가 좋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다른 날과 같이 맨 앞에서 활짝 웃는 얼굴로 중환자실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예쁜 꽃분홍 니트를 입고 머리도 말끔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드디어 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자 남편은 한결 편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병원 안에 성당이 있다면서 매일 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미사에 다녀와선 신부님이 강론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좋아 보입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자식을 내가 들었으니 울음을 그치고 눈물 거두어라. 밝은 넘날이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희망 있으리라.
어느 날 남편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의식이 없던 순간부터 수술을 받은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지영아, 네가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너무 무서웠어. 저절로 하느님께 기도하게 되더라. 제발 지영이만 살려달라고 빌었어. 다시는 냉담하지 않겠다고. 절대 미사에 빠지지 않겠다고. 제발 살려만 주시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의식 없이 누워만 있는 동안 남편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아내가 잘못될까봐 수술실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울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선생님이 수술 잘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 수도 없이 반복했어. 그리고 병원 안에 있는 성당에 갔거든. 성전 안에 작은 팻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있더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남편은 그 구절을 보는 순간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남편은 신생아 면회 시간에 맞춰 산부인과 병원에 갔다 오는 걸 제외하곤 온종일 중환자 대기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도 좋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날 밤 처음으로 집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이른 아침에 가장 화사한 옷을 꺼내 입고 병원에 왔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남편의 화사한 분홍색 니트를.
전하기 위해 따스한 바람
어느덧 몸이 호전되어 퇴원하는 날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한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아기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모두 마치고 아기를 안는 순간 나는 하느님께 약속했습니다. 이 아이는 성당에서 키울게요. 다시는 아기 때문에라는 핑계는 대지 않을게요. 아이를 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하느님께서는 내가 처음으로 성당에 와서 했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도 신부님 옆에서 복사를 서게 해달라는 기도. 첫 영성체를 한 큰아들이 복사단에 입단한 거였죠. 하느님은 중얼거리는 속삭임도 잊지 않고 들어주는 분인가 봅니다. 복사단에 입단하고 첫 미사에 올라갔을 때의 기분은 어떻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기뻤습니다. 둘째 아이도 항상 나와 함께 성당 일을 합니다. 이 모든 기쁨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살려주신 하느님이신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사랑의 생평한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존창 JMP로 국제공정변호사 이완상 공동제공입니다. 뉴질랜드 최근 여론조사에서 연합정부가 집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시작됩니다. 대한항공이 몽골 울란바르트르시의 대한항공 숲 나무 심기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란 한국 성인 중 절반 이상이 유년기 종교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프리서치 센터는 4월 23일 2024년 24개 국가 조사를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교 유입 및 이탈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개신교 가정에서 자라는 한국 성인은 31%로 이 중 절반이 넘는 16%가 개신교를 이탈했으며 가톨릭 유년기 신자였던 7% 중 4%가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 스웨덴, 영국, 독일 등과 함께 개신교 이탈자가 새로 유입되는 사람보다 많은 국가였습니다. 더불어 한국 성인 전체 응답자의 50%는 유년기 시절 종교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년기 종교가 있었음에도 현재 어떠한 신앙도 없다고 답한 이는 31%에 이릅니다. 국내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개신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 2030 청년 중 64%가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41%는 실제 교회를 떠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 천주교의 통계 2025에 따르면 2030 청년 신자는 2015년 28.8%에서 2025년 23.2%로 5% 이상 줄었습니다. 10대 이하 청소년 수도 2015년 10.7%에서 6.2%로 4.5% 급감했습니다. 성소자 수는 10년 전보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요 요인으로 종교의 효능감이 언급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서도 청년들이 교회를 등지는 이유로 설교에 공감이 되지 않는다 59%, 권위주의적 분위기 48% 등이 주요 이탈 사유로 꼽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발표된 택스페이어스 유니언 코리아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집권연합의 소수 정당인 액트당과 뉴질랜드 제1당 엔젤포스트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 내셔널을 포함한 현 집권연합부록은 여전히 국회 과반을 유지하며 재집권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노동당은 31.9%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이전보다 1.5% 하락했습니다. 집권 국민당은 30%로 소폭 상승한 반면 뉴질랜드 제1당은 1.9% 하락한 11.7%, 액트당은 2.5% 하락한 6.5%로 지지율이 꺾였습니다. 녹색당은 9.7%, 마오리당은 4.1%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집권연합은 총 62석을 확보해 야권 블록 58석을 앞섭니다. 한편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는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21.5%를 기록하며 노동당의 크리스 히킨스 대표 19%를 제치고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7일까지 실시됐습니다. 크리스토퍼 로슨 총리가 부총리 데이비드 시모어를 공개적으로 두둔하며 공영방송에 대한 그의 비판이 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히킨스는 화요일 국회 질의 시간에 록슨 총리에게 세미오 장관이 최근 RNZ와 TVNZ를 공격한 것이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록슨 총리는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잘 설명했다고 답했습니다. 총리는 세이머 장관이 RNZ나 TVNZ에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는 지난달 더 플랫폼과의 인터뷰에서 존 캠벨의 모닝 리포트 진행자 임명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RNZ 최고 경영자 폴 톰프슨이 RNZ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정부가 조직 경영을 바꾸기 위해 더 나은 사람들을 이사회에 임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이모어는 또 TVNZ 정치후 편집장 마이키 셀먼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TVNZ 경영진이 그녀가 현재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셀먼은 지난 금요일 사임했습니다. 야당과 언론 평론가들은 지난주 세이모어의 발언이 선을 넘었으며 RNZ에 대한 공공신뢰 회복 노력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RNZ 이사회 의장 짐 마더는 지난주 RNZ의 편집 독립성을 옹호하며 정치적 간섭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RNZ의 금융 전문가 수잔 에드먼즈는 투자를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목표 설정으로 주택 마련이나 은퇴 준비 등 명확한 목적을 정하고 자동 이체를 통해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는 위험 성향 파악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기가 멀수록 주식 같은 고위험 자산 비중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관리 방식 결정이며 직접 종목을 고를지 펀드 매니저에게 맡길지 정하고 관련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넷째는 전체적인 자산 배분으로 이미 국내 부동산이나 직업을 가졌다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 유지가 강조되었는데 시장 하락 시 공황 매도를 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뉴질랜드 채텀 제도의 전기 요금이 높은 연료 가격의 영향으로 6월 초부터 33%나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킬로와트시당 가격은 현재 약 1달러에서 1.32달러로 오르게 되며 이는 뉴질랜드 본토 평균 가격 약 40센트의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채텀제도 엔터프라이즈 트러스트의 밥 펜더 대표는 여전히 섬 전력의 상당 부분을 디젤 발전기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작년 말 가동한 동풍력 발전소 덕분에 약 20센트 정도의 추가 인상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비즈니스 운영자들은 이번 인상이 가계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일부 주민들이 섬을 떠날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측은 향후 디젤 가격이 하락하면 전기요금을 다시 인하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QV 주택가격 지수 HPI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뚜렷한 상승이나 하락 없이 정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까지 3개월간 전국 평균 주택가치는 91만 2,406달러로 찍게 됐으며 이는 올해 초보다 0.3% 상승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2% 하락한 것입니다. QV의 최신 HPI 보고서는 평균 주택가치는 1월에는 변동이 없었고 2월에는 0.1% 하락했으며 3월에도 보합세를 유지한 뒤 4월에는 겨우 0.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QV 대변인 사이먼 페터슨은 현재 주택시장은 사실상 관망 상태에 있으며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서두르지 않고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택가격이 조만간 급등하거나 시장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신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계속 시간을 들여 시장을 살피고 적절한 기회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시장에 매물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QB 보고서에 따르면 오클랜드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가치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웰링턴 지역의 주택 가치는 조금씩 하락했으며 북섬보다 남섬 지역이 다소 활기를 보였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스태티스틱 뉴질랜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 주택 건축 허가는 9,373채로 지난해 1분기보다 14.6% 증가했으며 2024년 1분기와 비교하면 21.5%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는 2022년 1분기에 기록했던 신규 주택 허가 정점인 1만 2,333채보다는 여전히 24% 낮은 수준입니다. 신규주택 공급 물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건축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다시오.nz의 최신 분기별 건축 허가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허가된 주택의 평균 예상 건축비, 토지비용 제외는 제곱미터당 $3,229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에 $3,159보다 2.2% 상승한 것이지만 2024년 1분기에 $3,276보다는 1.4% 하락한 수치입니다. 평균 주거용 건축비는 2023년 1분기에 처음으로 제곱미터당 $3,000를 넘어섰으며 이후 계속 그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허가된 주택의 평균 크기는 140스퀘어미터로 2025년 1분기와 2024년 1분기에 141스퀘어미터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예상 건축비 역시 지난 2년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주택 한 채당 평균 예상 건축비는 $453,406였으며 이는 2025년 1분기 $434,610, 2024년 1분기에 $462,654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가장 높은 평균 건축비를 기록해 스퀘어미터당 $3,453였고 타운하우스 및 홈유닛이 스퀘어미터당 $3,150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자연보호구역 관련 제도 개편을 강행하는 가운데 야권은 이번 개정안이 결국 국유보전지를 민간에 매각할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보전 토지 관리와 현대화를 명분으로 자연보호구역 내 개발과 상업활동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관광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노동당과 녹색당 등 야권은 개정안이 사실상 자연보호구역의 민영화와 개발 확대를 허용하는 방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매각이 매우 제한됐던 보전 토지의 상당 부분이 보전 목적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매각 또는 교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판 논자들은 정부가 경제 개발과 광산 관광 사업 확대를 위해 환경 보호 기준을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오리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와 의사결정 참여가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립공원과 세계유산지역 등 핵심 보호구역은 계속 보호대상에 포함된다며 개정안이 무분별한 토지 매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개선해 보전 지역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경제가 당초 우려와 달리 경제 침체는 피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앞으로 1년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웨스트팩이 분석했습니다. 웨스트팩은 금리 인하와 수출 회복이 경제를 지탱하면서 뉴질랜드가 기술적 침체에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농축산물과 유제품 수출 가격 강세가 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소비 둔화와 고용시장 약세, 생활비 부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업과 가계 모두 지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웨스트팩은 뉴질랜드 경제가 현재 두 개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농업 수출 부분은 비교적 견고하지만 내수와 소비 부문은 여전히 침체된 분위기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외식 소매 등 재량 소비 분야 회복은 더딘 상황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국제 정세와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 재상승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뉴질랜드 경제회복세가 아직 취약하며 높은 에너지 비용과 생산성 저하 문제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웨스트팩은 2026년 들어 경제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단기간 내 체감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금리와 물가 흐름이 향후 경제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퇴임하는 국민당 장관 주디스 콜린스는 국회 고별 연설에서 사람은 필요할 때가 아니면 강인해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정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콜린스는 가끔 역경이란 결국 인성을 보여줄 기회일 뿐이라고 농담하곤 한다며 역경은 정말 많았고 그만큼 인성도 많이 길러졌다고 말해 본회장에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24년간의 의장 활동 동안 18개 장관직을 맡았고 국민당 대표까지 지낸 콜린스는 앞으로 법률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콜린스는 때때로 자신의 거침없는 문제 제기가 대립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자신을 지지해준 여러 인물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의장 제리 브라운리, 샤니 레티, 니콜라 윌리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콜린스는 2020년 국민당 대표직을 맡았을 당시를 떠올리며 7주 동안 세 번째 야당 대표였고 세계적 팬데믹 한가운데다 총선을 몇 달 앞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연설은 대부분의 정당 대표들과 약 75% 정도 찬 방청석의 기립박수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그녀의 사임으로 인한 파파쿨라 지역구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무역부 장관 토드 맥글레인은 미국 정부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뉴질랜드 호주의 양고기 수입에 대한 무역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뉴질랜드의 미국 양고기 수출은 증가해왔으며 2025년에는 미국에 판매된 양고기를 포함한 양고기류 수출 규모가 6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무역당국은 이른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연방대법원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관세를 다시 도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맥컬리 장관은 미국 정부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관세 장벽을 다시 세울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 측과 접촉하며 뉴질랜드가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시장을 번만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미국 농가의 양고기 시장 확대를 돕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뉴질랜드 대미 수출품에는 전 세계 공통 관세율인 1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뉴질랜드 수출품에 부과됐던 15% 관세가 연방 대법원에 의해 불법 판정을 받은 이후 적용된 것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렌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 방중 일정에 돌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우고 미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출발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은 이날 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베이징 시내에 마련된 숙소로 이동해 휴식한 뒤 이튿날부터 공식 일정을 소화합니다. 세계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순간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주하게 되는 14일 오전 10시입니다. 두 정상의 대전은 지난해 10월 말 한국 부산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베이징에서 만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 시절인 2017년 11월 이후 약 9년 만입니다. 당초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3월 말로 예정됐었지만 그보다 한 달 앞서 시작된 미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탓에 방중을 2주일가량 앞두고 연기됐습니다. 방중 연기 사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지휘였습니다. 이어 미 이란은 지난달 7일부터 한 달 넘도록 휴전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전쟁을 끝내고 중국을 방문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불발된 셈입니다.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전쟁의 형태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전쟁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몽골 울란바르시 마가노르구에 있는 대한항공 숲에서 나무 심기 활동을 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직원이 210명이 참여해 생육 상태가 좋지 않은 구간에 새 묘목을 심고 나무 생장을 돕기 위한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대한항공은 탄소 배출 절감 과제 이행 실적이 우수한 보잉 70777 기종 명의로 묘목 1천 그루도 기부했습니다. 우수 기종을 대표하는 운항 승무원들이 기념식소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04년부터 몽골 사마카 지역에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직원들이 바가누르구를 방문해 도시명 방푸님 조성 작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성한 대한항공 숲은 여의도 공항의 약 두 배인 44헥타르로 규모로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88원 8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97원 7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79원 99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오전 한때 구름이 끼다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안미영 아나운서 한우성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한아름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정변화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보리 우쿨렐레 클럽 안내입니다. 연주하고 노래하고 함께 어울려요. 무료 우쿨렐레 클럽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 에드먼드 힐러리 라이브러리 209 그레이트 사우스 로드 파파쿠라에서 열립니다. 자신의 우쿨렐레를 가져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긴장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부드럽게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안된 1시간짜리 요가 수업입니다. 각 수업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흡법과 간단한 안내 명상, 균형, 근력, 유연성 운동, 편안한 스트레칭 등이 포함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반에서 6시 반에 테마나와 11 코후후 레인 메시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요. 도서관에서 커피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이스트 코스트 베이 라이벌이 8 부테 로드 브라운스 베이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